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오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나. 내가 뺏어가죠.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중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는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죽이는 율법을 좀 무섭죠. 죽이는 율법을 살리는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5경을 적었죠. 대단한 인물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것도 몇 번씩 금식하면서 배고파서 우리는 못하겠어요. 근데 은혜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요. 누가 들어갔죠? 누구의 인도 따라? 여호수아. 그 뜻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그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고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요새는 잘 안 부르지만 상가집에 가서 저기 장례가 있을 때 부르잖아. 요단강 건너서 가 만나리. 그럼 무슨 말이죠? 요단강 건너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율법으로 갈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인도로 따라 그리스도 길, 우리의 길 대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봐도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도 역할은 굉장히 소중하게 했죠. 그러나 신약성경에 보면 율법은 그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예요.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죄 문제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이 신명기는 이제 3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좀 특별하게 됐어요. 그 율법의 중심인데요. 그 계란의 노른자처럼 가운데 12장부터 24장 이 내용이 그 율법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 그 주변은 이제 싸고 있고 그다음에 서론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중심에 있는 있죠. 34장의 구조가 그걸 보통 우리가 성경의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설교를 할 때 이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목사님들은 미국 분이 이해가 안 된대요. 예화를 드렸다가 믿습니까 했다가 그런데 쭉쭉 돌아다가 결국은 은혜 받고 나간대요. 그런데 모세의 설교를 보면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설교 같아요. 어떤 체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뒤섞여 있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도 신명기를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즉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2세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정리한 설교, 마지막 설교, 크게 따지면 이제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누구를 향한 설교죠? 후대들을 향한 설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너희는 복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주의해라. 이런 어떤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다른 말씀도 좀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을 보면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너무 많은 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신명기 내용에는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는 어쩌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왕 옆에 놔두고 항상 이 율법을 읽으라고 나왔어요. 왕 옆에 놔두고. 어느 날 없어지더니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됐어. 먼지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요시아 왕이 읽으면서 통회했잖아. 이런 내용이 있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잊으면 안 돼요. 왜? 진정한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모든 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이 길이 최고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뭐냐면 너가 누구냐면은요 부모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선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부모님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부모님이 유대인들은 그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남자가 직장을 안 다닌대요. 여자가 일을 한대요. 왜? 그때는 이제 임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왜냐? 그 1년 동안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가정이 신앙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남편은 어떤지, 가장은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가정에서 이 언약을 전달할지 1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우리 이 언약이 이 부모님, 특별히 가장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판에 이 복음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럼 강제로 가르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포럼을 해요.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6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이거 안 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강의하듯이 깊이 있게 포럼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깊이 묵상하다가 야야 우리 아들아 우리 따들아 내가 이거 읽어보니 이 말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2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게 회당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합 서로 의견을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들 간지 토론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 말씀 교육에서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쉐마 교육에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을 능가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대부분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오늘 율법만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규례, 법도, 율례 이렇게 하나님의 법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강론을 한 거죠. 설교로. 예. 또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큰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든 오늘 우리든 읽으면 읽을수록 뭐냐면 우리는 죽었구나. 읽으면 읽으면 우린 죽었구나. 이건 못 우리는 못 지켜.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좌절만 돼. 그러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율법의 본질을 계속해서 왜곡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본 의도였거든요. 근데 율법을 위한 율법,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여러분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손이 범죄하거는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는 뽑아버려. 그럼 정말로 뽑아버리라는 말이에요. 과장법이에요. 만약에 구약에도 우리가 그러잖아. 너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놔둬.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도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호되게서 지워버린다고. 그건 정말 지우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잘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 내 죽여버리겠다. 이게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가 사단 마귀에게 져서 결국 너희들은 망하게 되니까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런 과장법 강조가 되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표현은 그런데 굉장히 무서워요. 표현은. 그래서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들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막 변화되는데 왜 율법이 좀 우리 헷갈리는가? 율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면은 굉장히 목사님들도 율법에 대한 개념을 아주 편협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되고 복음이고 율법과 복음을 아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선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인데 율법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빠져버린다면 율법과 계명과 법도는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사형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내용이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만, 이 부분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구약을요, 한 이단인데, 마르시온이라는 그 이단은 구약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대비시켰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정황을, 우리 이 상황적인 메시지거든요. 자, 모세가 지금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정말 이스라엘 1000년, 2000년, 몇천 년의 응답을 받을 이 민족을 만드는 너무나도 이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사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그 후대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1절 15절에 보면 뭔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새도 아버님과 어머니 혹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많이 자식인데 폐륜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우리가 죽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많잖아요. 또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심하게 다루면은요 죽여야 돼요. 고용주는 심하게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비시키자면 우리 한국도 너 어업하기 힘드니까 저 제3개국에서 와서 딱 법으로 정했어요. 다른 직업은 절대 갖지 못하고 원양 어업만 하도록.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 이 힘든 일을 안 하니까 제3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백성 데려와서 이건 합법적인 그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예예요. 합법적인 노예.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어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이러면 돌아가실 분이 많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주일날 아침에 너무 죽이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간통죄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무슨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근데 동성애를 우리는 합법화시키는 법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이고. 또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은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장 21절에 보면 신명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부모님 이르세요. 목사님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방탕하고 말 안 듣습니다. 오늘 시범적으로 말씀을 성취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네. 그 시대에는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주 그래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민주사회가 되어서 이렇게 변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하게 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드릴 때 지금은 남자 여자분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알려 그렇게 하라고 광고도 안 했는데 들어오면서 남자분들은 이쪽에 앉고 여자분들은 어디. 저희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있는 예배실을 보니까 기역자로 돼 있어요. 예배 과거 초기 평양에 있었던 선교사님 와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기역자로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못 보게. 이쪽은 강대 가운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님도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다 커튼 쳐놓고 여기는 여자분, 이쪽에는 남자분 가 쓰고 그렇게 예배드렸다니까요.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시대마다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한 틀에 집어넣으면 잘못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오늘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율법에 대한 면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쭤보거든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봐요. 목사님,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복음인데, 복음이면 다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예.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리가 안 되고,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한 번도 거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서철원 박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박사, 서울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대단한 박사인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책을 썼어요. 읽었는데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셨어. 우리 교단 그분이 탄압했잖아요. 박해지나요? 왜냐하면 예, 율법이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시대시대마다 많이 변했기 때문인데 또 이 사람들이 이 변했다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달라지는 것이 부분이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가장 더 다른 큰 이유는 율법이 단 한 가지 종류,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하는 규례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율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했고 변할 수 있는 율법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율법의 종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 이 율법이 다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율법이 있어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예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제사제도와 절기제도예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양 잡고 소 잡고 그렇습니까? 안 하잖아요. 절기 지키십니까? 유월절, 오순절 지키십니까? 안 지키잖아요. 변했어요. 또 위생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럼 구약시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김치찌개를 뭘로 끓이게요? 그러면 참치로. 왜 그랬냐면요. 지금도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젓가락을 이렇게 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쉽게 이렇게 부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를 잘라놓으면은 그 사막 기후에서 이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식중독으로 해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거의 율법으로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 시대. 과거 우리가 전염병이 있을 때, 옛날엔 전염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요, 불에, 그 마을을 이렇게 줄을 쳐놓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집을 다 불태우고 사람도 불태워 죽인 적도 있어요. 왜냐? 악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약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조류독감 그거 다 매장하잖아요. 그걸 치유할 만한 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걸 더 그 산채로 어떻게 죽여서 매장을 하잖아요. 그건 시대에 따라 그런데 약이 발견됐어. 그런데 그걸 생매장하겠어요? 약이 있는데? 나는 자, 약 쭉 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는 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이 향해서 이제는 다 좀 심해져도 주사만 맞으면 돼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다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축복입니까? 또 윤리 도덕에 관한 그런 법도 있고요.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도 내용도 있고요. 형제와 이웃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양한 율법이 있어요.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또 그 변화의 형태에 따라 또 세 장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율법이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변해요. 왜? 그때는 형상 우상, 아세라 우상 이름도 바뀌고요. 시대마다 우상의 종류도 하고. 지금은 무엇이 우상이냐? 그러면 지금은 지식이 우상이고 과학이 우상이고요. 이 무신론이 우상이에요. 진화론이 우상이에요. 이념 이런 게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대학 안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상. 지식이 상아탑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최고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어디 가서 성경처럼 우상 막 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가서 깨부시면, 여러분, 오히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서 아세라상을 때려 부시고 막 그랬잖아요. 기도원은 가서 부셨잖아요. 하나님 잘했다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은 그걸 알고 당구신전 깨셔가지고 구속당하셨잖아요. 지금 그러시고 하면 안 돼요. 예. 바뀌었다니까요. 시대에 따라. 예. 두 번째는 없어진 율법입니다. 제사에 관한 법, 할례에 관한 법, 먹지 못한 음식에 관한 것.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에서 이렇게 그 보좌에 내려오잖아요. 그게 먹지 못할 새나 뭐 돼지나 그런 음식이에요. 부정하다고 말하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한 번도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정결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해결돼 없어지고 해결된 거.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희망이 찢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사도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많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된 없어진 것이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변화에 대한 율법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어요. 제사가 예배로 변했어요.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 회막이 예배당으로 또 현장에 있는 교회로, 다락방으로 현장에 있는 지교회로 변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직장이 과거에 좀 다르게 해요. 직장 생활 너무 바쁩니다. 직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는 매일 주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탄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은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은 내 날이에요? 화요일은 너 날이고? 수요일은 가족의 날이고? 아니에요.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날, 주님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현장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약에는 살인을 기준을 높여버렸어요. 너희 의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수준을 높이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준을 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게 복음 가진 우리의 새로운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준이 승화됐다니까요.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속에 모든 복음과 율법의 완성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그 시대를 반영하여 강조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강조했던 내용은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시대시대마다 성경 안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과거에 발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이 우상이니까 과학을 조심해라. 진화론을 조심해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오늘날은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문제인 거예요. 게임 중독이 문제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 후대들에게 우리들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입장에 있어서. 근데 그 시대에 모세가 강조했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과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해도 그냥 부인은 가만히 있고 남편대로 가부장적인 것이 당연한 거였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부부치료를 해야 돼요. 과거에 부부치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이유 없이 지배당했으니까. 지금은 남녀평등 내지는 여성상위시대예요. 이것을 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아버지 따라 하려고 그러면은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장 문제 생겨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이 시대는 여인을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내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말을 그 남자들은요. 이 시대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어머니의 말, 또 아내의 말,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 그거 잘 들어야 된대요.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로 치유하는 현장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모세가 우리에게 설교를 한다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학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 최고예요. 형생님 힘드시죠? 선생님 저 쟤네들 좀 말 안 듣는데요. 선생님 내가 말해줄게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을 신같이 받들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과거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요. 저도 선생님한테 맞은 뺨을 한 계산하면 한 몇십 대 될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사정없이 손을 날렸거든요. 예.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자,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을 존중해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악한 시대고,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식 우상이나,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뭐, 과학이라든가 물질 만드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러한 것에 빠지지 말라고 모세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뭐 율법을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이 이방 신 우상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 취미입니까? 운동입니까?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남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후대들에게 나 자신보다, 나의 미래보다, 나의 성공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새는 성형도 하고, 뭐도 하고, 보톡스도 내고, 뭐 또 필라도 막 이러잖아요. 막, 뭐, 속눈썹도 연장하고, 코도 높이고, 깎고, 꿈이 뭐, 쌍수도 하고. 그래서 그딴 것을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뭐예요? 나의 만족. 공통점은 다 그러더라고요. 나의만 뭐 누구한테 잘 보이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그 모든 외모에 대한 것이 나란 말이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남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결국은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두 번째에서는 이제 다시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틀과 올무에 이 갇혀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악한 세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독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제이시고 신약 구약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약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뭐 약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은혜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평생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녁에 깜깜한데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왜 찾아온 줄 알았어요.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자면 뭐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었고 내 안에 참된 평안도 없었어요. 율법만 있어요. 상실하게 살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안식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그 영혼이 치유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 찾아가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땅 밟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게 주님의 구약에도 다 이방인 선교 요나서 보세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네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 수가장 여인을 전도자로 그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는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구약에는 없습니까? 기생 라홉이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세 번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인이 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현장에 잡혀왔어요. 그 예수님이,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난 죄 지었습니다. 난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기준. 왜냐하면, 그 여인,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 여인이 가늠하고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여인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활용하는 것은, 그건 악용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 바닥에 글을 쓰셨잖아요. 한 사람 사실 예. 무슨 글을 썼을까요? 고민했죠. 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남자도 젊은이도 다 있었잖아요. 아마 거기에 누구누구 장로 며칠 전에 어디 가서 뭐 했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이도 배 누구누구누구 너 며칠 전에 뭐 했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빨리 이제 안 되겠구나 그다음부터 다 간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어떤 분 십계명 아니 십계명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말을 하면 가늠하지 말라 했으니까 맞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 뭘 그 적었겠어요. 이름 적어놓고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누구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천국에 가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뭘 쓰셨습니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용서하고 치유하는 게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새롭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그러면서 율법 전체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지혜와 뜻과 힘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힘을 다하는 육신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 그 김장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고 여러분 성탄절 트리 또 만들라고 너무 고생하고 찬양대 이거 단상 만드느라고 지하에 3층에서요 그 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거 만들면서 거의 피폐한 상태로 변했다고. 그 몇천만 원 되는 것을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만드느라고 우리 그 장로님 청년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면 하나의 또 우리의 종교로 끝나는 거잖아요.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간절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의 특별한 그런 축복도 하고 그런 실천도 했어요. 우리도 그런 후대를 향한 그러한 정말로 실천을 하는 기도를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모세는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제발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21, 이게 진정한 정말로 참된 축복을 받는 길이다. 21장, 28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31절에 보면 모세는 31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긴 찬양의 시를 창작하였습니다. 3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노래로만 찬양 우리도 복음 소식 다 찬양으로 만드시잖아요. 기억하기가 가장 좋잖아요. 가장 오래 가잖아요. 예. 모세는 후대들이 오직 하나님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작곡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 시도 짓고 노래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그들 그리스도만 섬기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2장에서 모세는 120세의 고령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하여 그들에게 맞는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후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성과 탈란트가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보고 한 사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좀 주셨어요. 하나님 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세히 기도하고 자세히 바라봤을 때 우리 보인단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뭐 요셉까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모든 지파를 보면서 그 한 지파 한 지파에 맞는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32장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엄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그들을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가득한 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세 번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이 뛰어내려라,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모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율법이라 그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율법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신명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사탄과 죄의 올무에 빠져서 저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원래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멸망받고 죽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의 대열설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언약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옵시며 이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